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드론이 러시아 카잔시를 공격해 지역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고 러시아 언론과 항공당국이 21일 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에 따르면 드론 공격은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40분부터 9시 20분 사이에 이뤄졌으며 주로 카잔의 주거단지와 공항을 타격해 큰 화염을 동반한 폭발 장면이 목격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카잔 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카잔 공항과 함께 인근 이제프스크 공항에 대해서도 임시 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잔시 시장은 주말 동안 예정된 대규모 행사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내 주요 도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중 하나로 러시아 국방부는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20일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어린이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사고 직후 체포됐는데 독일에 20년간 거주해온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50세 의사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 경찰은 사고 직후 폭발물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극단적인 견해를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 슈피겔지는 그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하며 논란을 빚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일 국민들과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이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돌진 사고 이후 독일 시민들을 향한 또 한 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 테라비브 지역에 떨어져 주민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예멘으로부터 발사된 미사일 한 기가 테라비브 자파 지역에 떨어져 주민 여러 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응급의료 서비스인 마겐다비드 아돔에 따르면 주민 1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날 자신들이 이스라엘 중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지난 19일 예멘의 후티 반군 지역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한 기를 방공망을 통해 격추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습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 국적자 7명이 미국령 괌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괌 세관 검역국은 20일 이들 중국인들이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체포됐으며 이 중 최소 4명이 군사시설 근처에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사이판에서 배편으로 괌에 입국했다면서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괌에는 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10일 새로운 레이더를 이용한 주요 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쟁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군 시설에 대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미사일 발사 능력 관련 정보가 중국에 잠재적으로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21일 자정을 넘긴 0시 39분께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20일 저녁 두 차례 실패 끝에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스페리오 호, 이리오 호, 온타리오 호, 휴론 호, 그리고 미시간 호 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5대5의 크기와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수 한 개의 크기가 한 국가의 영토와 맞먹고 호수 다섯 개의 전체 둘레는 무려 LA에서 한국까지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이 5대 호의 아름다운 매력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거대하고 바다와도 같은 규모이지만 상어는 없는 단수계인 5대 호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와도 같은 맥기나 섬, 끝없는 사막과도 같은 모래 언덕, 거대한 범선을 탈 수 있는 베이시티의 매력을 함께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여행 저와 함께 5대 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키노 섬으로 입도하기 위해선 페리를 타야 하는데요. 저 역시 미시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사업 중 하나인 셰플러 페리를 타면서 이번 여행을 시작해봤습니다. 이 페리 2층은 선장님이 미시간 호를 항해하는 16분 동안 시원한 호수 바람을 느끼며 파도가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My name is Chris Shepler and I'm the president of Shepler's Mackinac Island Ferry Service.
제 이름은 크리스 셰플러고 전 셰플러스 맥키노섬 페리 서비스의 회장입니다. 이곳은 약 9km 폭의 물길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반도를 잇는 다리가 지어졌고 반도와 반도 사이를 이동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8,000m가 넘는 길이의 맥키노교는 미시간의 상부와 하부의 반도를 연결해줍니다.
You can get to Mackinac Island by your own boat. There is a marina on the island for places.
맥키노 섬은 개인대로도 갈 수 있어요. 섬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맥키노 섬은 비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섬에는 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도보로 다녀야 하죠.
When you get off on Mackinac Island, it's much different than a lot of the you know the
맥키노 섬에 내리면 일반적인 도시와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섬에 차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죠. 예전에 살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맥키노 섬입니다. 이 섬의 깊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교통체증, 그리고 경적 소리 대신 말발굽 소리와 자전거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맥키노 아일랜드를 지금부터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웅장한 것 중 하나는 1887년도에 지어진 그랜드 호텔인데요. 총 393개의 객실들은 각자 지정된 스타일과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매력을 지닌 이곳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네요.
I'm Bob Taggett. I'm the hotel historian here at Grand Hotel on Mackinac Island, and we're in the parlor.
전 맥키노 섬 그랜드 호텔의 호텔 역사학자인 밥 타가치라고 하고요. 이곳은 호텔 휴게실입니다.
This year we're going to do over 130 weddings and many of those are kids that grew up here that their family came, their grandparents.
이곳에서 올해에만 130건의 결혼식이 열리는데 대부분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결혼식이죠. 이곳은 온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랍니다.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방문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lso, movies have been made here. The movie Somewhere in Time with Christopher Reeve, Jane Seymour, and Teresa Wright.
이곳에서 영화 촬영도 했어요. 사랑의 은하수라는 작품인데 크리스토퍼 리브와 제인 세이모, 테레사 라이트가 출연했죠. 아마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화 속의 로맨스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을 거예요.
Dining room is 219 feet long, and the way you'll see it set right now for tonight's dinner.
식당 길이는 약 66m예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세팅이 된 상태인데 총 750석이 마련돼 있어요.
We're kind of known for our front porch. It's 660 feet long. It's one of the longest front porches in the United
States. 저희 호텔은 긴 현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길이가 200m 이르는데 미국에서 가장 긴 현관 중에 하나예요.
긴 현관을 가로질러 이곳에서 저희 교통수단으로 향했습니다. 맥키노 섬에서는 자동차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느리고 구식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말과 인사한 후에 저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마차 기사인 페이스를 만났습니다.
Horse-drawn carriages. We have a horse-drawn taxi service on the island, so you can call for a carriage to pick you up and take you from point to point.
평소에 섬을 돌아다닐 때 보통 마차를 타게 됩니다. 이 섬에는 마차 택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원하는 곳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주된 교통수단이죠. 성수기에는 대략 350마리 정도의 말이 교통수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저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보일 만큼 물이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정말 쓰레기 한 점이 없어요. 길바닥에. 그런 걸 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나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곳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동적인 것 같고 본받고 싶은 점인 것 같아요.
섬 도심 지역에서는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이 섬의 자랑인 퍼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섬을 방문하는 방문객 중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맛있는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퍼지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가게가 바로 리바의 퍼지샵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직접 퍼지를 만들 수 있기 전에 2년간의 견습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퍼지! 예!
It's voted best fudge in Michigan. 5 years in a row.
미시간 최고의 퍼지로 뽑혔다네요. 무려 5년 연속으로요.
Hi, I'm Solji.
안녕하세요. 저는 솔지라고 해요.
Hi, my name is Ed. You here to learn to make fudge?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예요. 퍼지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셨나요?
Oh, I'm so ready.
Let's get at it.
Fudge. All right, let's do it.
네, 맞아요. 저는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I'll show you what to do. You put the handle in your palm like that.
Yeah.
Hand over the top and you just turn and turn. And turn.
자, 그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삽처럼 생긴 뒤집개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손바닥은 손잡이 끝에 받칩니다. 왼손은 위에 올려서 그냥 뒤집고 또 뒤집고 뒤집으면 되죠.
So hold it like that.
Yep. And just turn.
What's the purpose of this turning?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뒤집고. 그런데 왜 뒤집는 건가요?
What this does is we're creaming and we're cooling the fudge.
Okay.
And as the fudge cools, it will begin to firm up.
퍼즐을 잘 섞고 식히기 위해서죠. 퍼즐이 식으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How did fudge become such like a Mackinac Island's delicacy?
퍼즐이 매키노 섬의 별미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I think the best reason is because it started in the 1800s.
아마 1800년대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퍼지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퍼지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배우고 다양한 퍼지를 구입한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Here comes the fudge. That's me. 네, 제가 이제 파라세일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물도 무서워하고 높이도 무서워하는데 어쩐지 계속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파라세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옆에서는 파라세일링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지만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표정에서도 전혀 확신이 없어 보이죠. 발밑에 요동치는 파도를 보니 보트나 타며 경치를 둘러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는데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리가 좀 후들거리긴 한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Oh my gosh, they're so far over.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이 떠있는데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생생한 경험이긴 합니다.
겁이 워낙 많은 저희 비명소리 때문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짐 선장님 덕분에 사실은 매우 안전하게 파라세일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안전하게 다시 배에 도착했어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고 진짜로 한 번은 인생에 꼭 해봐야 될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지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천연 자연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데오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호수가 보이지 않을 때쯤 미시간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모래 언덕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시간에만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모래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모래 테마파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보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백사장도 되게 인상이 깊어요. 보시면 지금 모래가 굉장히 입자가 곱고 반짝반짝 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사장의 모래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모래 언덕을 건너서 쭉 가다 보면 그 미시간호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길을 걷는데 저도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한번 걸어가 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모래 위를 걷는 게, 모래 언덕을 걷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 가도 끝이 없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아, 진짜. 예쁘다. 올라온 보람인데요. 경치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정말 바다가 아니라 이 시간 호수라는 사실이 제 눈으로도 직접 보면서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봤던 호수인데 이렇게 또 모래 언덕 위에서 보니까 훨씬 아름답고 되게 장엄하게 보여요. 내려가면 거의 2시간 동안 기어 올라와야 될 수도 있다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기 밑에 계십니다. 무심코 내려갔다가 2시간 동안 기어 올라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주차장이 보이시죠? 이만큼 걸어 올라와도 이 전체 트레일이 약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나게 뛰어내려가면서 좀 더 즐거운 일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내려오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오늘은 레이저를 타고 실버레이크 사구로 가서 드라이빙을 즐길 예정이에요. 모래 위를 달려보는 거죠. 사구 지역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We are at the Silver Lake Sand Dune State Park. And this park is divided into three separate areas. We have one area where
이곳은 실버레이크 사구 주립공원인데 이 공원은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대형 스쿠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매구드의 사구 투어 지역이 있고 도보로 이동하는 보행자 지역도 있어요.
And we are at the off-road vehicle area, the ORV area, and this is about 450.
여기는 오프로드 차량 지역인 ORV 지역인데 1.8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구를 개인차로 달릴 수 있죠.
호숫가의 모래 언덕은 마치 평범한 해변 같아 보이지만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미시간 햇살 아래의 거대한 모래 언덕은 수많은 오프로드 모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폴라리스 레이저 1000이라는 모델인데 10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올봄에 출시된 신제품이죠.
It's got a lot of horsepower for the weight and it's got nice wide knobby tires.
이 신차는 무게 대비 힘이 좋고 크고 울퉁불퉁한 타이어도 달려 있어서 이처럼 모래가 많은 실버레이크 사구 지역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탁월한 서스펜션 때문에 이곳 어느 지역에서든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The next closest sand dunes to us is in Oklahoma. So on this side of the Mississippi.
여기 다음으로 가까운 사구는 오클라호마에 있어요. 미시시피에서 개인차로 달릴 수 있는 사구는 이곳이 유일하죠.
오르막길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올라가는 내내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So we have fresh water on both sides of our sand dunes. All the sand dunes out west.
사구 양쪽에 물가가 있어요. 서쪽 지역 사구는 전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곳은 양쪽에 물가가 있어서 주변 경치가 정말 예뻐요. 여기는 인기 높은 관광 명소예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 크로아티아, 중동, 아시아에서도 찾아와요. 매년 이곳을 찾는 가족도 있어요.
어지럽네요.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엄청 뱅글뱅글 돌았는데 일단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하고 보통 해보지 못하는 이런 드리프트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긴장이 돼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모래 언덕에서 둘라이드를 신나게 탄 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저를 해안으로 데려다 줄 범선이 있는 물가로 향했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노스머스 기관이라는 이렇게 해안가는 아니지만 이 호수와 인접한 도시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되곤 하면 저를 돌봐주셨던 미국인 부모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보트를 가지고 나와서 해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항상 이렇게 미시간 호에 나오면 옛날 생각도 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매키노섬에서는 대교도 받고 긴 호텔 현관을 걸었으며 재밌고 맛있는 경험들로 긴 하루를 채웠습니다. 미시간 호 위로 높이 나르며 파라세일링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 모래 언덕을 오르내렸고 오대호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또 어떤 광경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북한에서의 교직 생활 17년.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기념관 교육강사로만 9년을 보낸 이효주 씨. 오랜 시간 아코디언을 가르치고 또 한국 시민을 대상으로 이 북한 실상을 알린 이효주 씨가 최근 탈북민의 사회정착을 돕는 이 봉사단체의 뜻을 함께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 솔직히 그냥 강의만 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 일단 탈북민으로서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글로 전하고 사회에 알리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저는 무슨 일을 하면 잘하는 스타일이라 그걸 하면서 이쪽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일이라는 게 탈북민 관련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효주 씨는 성인이 된 자녀들을 얘기하며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도 엄마는 너무 불이해 뭐 이러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만 전 애들한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너희들을 케어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확고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탈북민 관련해서 지금 미래사랑나눔협회라는 데서 교육이사를 하면서 탈북민들이 이런 심리 정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자격증은 없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또 보니까 저한테 계속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있고.
탈북민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 이효주 씨는 어떻게 함께하게 된 걸까요?
미사협이 2018년에 생겼어요. 비영리 법인, 통일부에서 법인을 받은 건데 그때부터 비영리를 할 때부터 제가 서류도 작성해주고 그 대표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쭉 한 거였죠. 창시자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 협회 자체는 그 봉사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게 자기 주머니 걸 꺼내주는 것처럼 보는데 저희 협회는 그냥 이 대표님이 영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리 단체가 하나 LTK라고 이런 카드 단말기 회사 그쪽에서 결국은 나오는 수익을 30%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회에서 맞고 탈북민들은 와서 노력 지원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 동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데서 심적인 안정감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린 탈북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오는 뭐 자긍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사실 이효주 씨는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북민 이영철 대표가 운영하는 탈북민 자립회사죠. LTK와 함께 미사협이라는 이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켜보며 봉사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좀 미사협 때문에 눈 떴죠. 나사협에도 바쁜데 뭐 봉사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죠. 뭐 사실이에요. 뭐 내가 봉사에 대해서도 내가 바쁜데 뭐 누굴 뭐 봉사하고 있어? 그때부터 조금씩 확 바뀌진 않았어요. 뭐 사람 바뀌는 게 힘들잖아요. 확 바뀌진 않았고요. 차츰차츰 보면서 조금씩 저도 달라져갖고 지금은 아무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음악실도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LTK에서 그 영철 대표님이 하나 장소를 저거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임대료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LTK에서 맡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가르치는 거죠. 탈북민들이 그냥 와서 띄엄띄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치유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죠.
얘기를 나누던 중 이효주 씨는 한국에 정착하며 자신이 참 많이도 바뀐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더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시간이 참 귀중하잖아요. 소중하고 그 시간에 봉사를 할 때면 희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나도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나의 존재감이랄까? 근데 이런 생각은 북한에서는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내가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여기 와서는 그게 일단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 이런 것도 함으로 해서 이 사회도 뭔가 남을 위해서 이런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튼 봉사를 하고 나면 개운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현재 미사협의 교육이사로 활동하는 이효주 씨. 앞으로 한국에서의 더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코데온 강사 탈북민 이효주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사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주가 운영하는 주립대학교도 한 개 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주를 대표하는 대학을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바로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의 플래그십 대학교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입학처 마크 코테즈 학생 모집 담당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are the flagship university in the state of Ohio. We are home to world-renowned research, world-renowned.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학교로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세계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코데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재능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많고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소개하네요.
A university is more than just classrooms. It's more than a campus. And sometimes it's more than you expected. The Ohio State University is known for great professor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1870년 오하이오주에서는 아홉 번째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신은 랜드 그랜트 대학교로 출발한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입니다. 랜드 그랜트 대학교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국유지를 기증받아서 이 국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들을 이른바 랜드 그랜트 대학교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등 이런 랜드 그랜트 교육기관이 70개가 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설립 3년 후인 1873년 9월에 첫 수업을 시작해서 1878년에 처음으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이해에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교명도 바뀌었습니다. 이듬해인 1879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상 첫 여학생 졸업생도 탄생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도인 컬럼버스시를 비롯해서 뉴악, 마리온, 맨스필드 등 6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인 컬럼버스 캠퍼스는 자그마치 1700에이커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최고 수준의 연구실과 수많은 장소를 자랑하는 도서관들, 초현대식 건물의 학생회관, 초대형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초대형 학교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51% 대 49%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높고요. 주립대학교인 만큼 역시 오하이오주 출신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데요. 오하이오주 거주 학생이 6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23%에 달해서 여타 다른 주립대학교보다는 비교적 타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속의 학생들의 비율은 22% 정도인데요. 인종별로 보면 흑인과 아시아계가 각각 7% 정도고요. 중남미계가 5% 정도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또 외국 학생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외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대학 상위권에 늘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율은 10% 정도인데요. 마크 코테즈 씨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다고 소개하네요.
Students are coming from China, Korea, Taiwan, Malaysia, and India.
중국과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 출신 학생들이 상위 5위권에 든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강점은 전 세계 어디서 온 학생이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에 흠뻑 몰입할 수 있는 거라고 코테즈 씨는 말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9명 꼴이고요. 20명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27% 정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 전국대학 평가 순위에서 공동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학부만도 160개가 넘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대와 자연과학 전공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 계열도 매우 우수한 학교입니다. 마트 코테즈 씨 설명 들어보시죠.
Another nice benefit of being at a top-tier research university is that our students are.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특히 의학과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형 대학교라는데요. 이런 연구 분야 상위권 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이 해당 연구를 하는 교수들에게 강의실에서 직접 배울 기회를 갖는 거라고 코테즈 씨는 얘기합니다.
We are very proud of our research work that happens, and we're more proud of the fact that.
코테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이 연구에 매진하는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I can hear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스포츠 활동이 대학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전국적인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죠.
The Ohio State Buckeyes ready to take on their arch rivals, 13th ranked Michigan, and one of the greatest rival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1890년에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 대회 우승인 전미대학 체육협회의 NCAA 챔피언을 무려 8번이나 차지했고요. 빅텐 컨퍼런스에서는 자그마치 38번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최강 중의 최강팀입니다. 빅텐 컨퍼런스란 전미대학체육협회 디비전 1에 속한 대학팀의 시합을 말합니다. NCAA 소속 미국 대학 풋볼팀은 10개 안팎의 대학들끼리 묶어서 시즌 경기를 치르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속한 컨퍼런스에는 미시간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등 전국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한 최강팀들이 소속돼 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10개 대학이 들어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4개 대학이 더 들어와서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의 경쟁관계인 미시간 대학교와의 경기는 늘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내에 있는 초대형 경기장 오하이오 스타디움도 이 대학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1922년에 건립됐는데요. 이후 증축 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영원한 맞수인 미시간 대학교 경기장이라고 하네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는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입니다. 오하이오주 역시 버크아이주라고 불리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많이 자라서 오하이오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 모양이 이 사슴, 버크의 눈, 아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버크아이스 열매는 한국 도토리 비슷한 모습인데요. 도토리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Brutus Buckeye. Brutus, I'm Dr. Orr, an ophthalmologist.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브루투스 버크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학교의 마스코트로 삼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버크아이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가 된 건 1965년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 덕분이라고 해요. 당시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풋볼 경기에 눈, 코, 입을 그린 거대한 버크아이스 모형을 쓰고 등장했는데요. 관중의 빈축을 살까 조마조마했던 것과는 반대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요. 곧바로 학교의 공식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이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후에 학생들의 공모를 거쳐서 붙여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브루투스 버크아이는 버크아이슨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학교 경기나 교내 행사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도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단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지난해에요. 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미국인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Z세대, G세대에서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Z세대의 미용 성형에 관한 관심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또 또 최근에 미국의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셀레나 고메즈 씨가 한 행사에서요,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는데요. 남다른 배경이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끝으로 겨울철에 여성들이 꼭 챙겨야 하는 음식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 이 Z Z세대라면은 이 1990년대 중후반에서 또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연령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대들 사이에서 미용 성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화장을 안 해도 예쁠 나이인데 왜 미용 성형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세대가 보기에는 부모 세대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꼰대라고 할까요?
네, 정작 당사자들은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성 관련 전문 매체인 위민스 헬스가 소개한 내용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그 방금 언급하신 미국 성형외과학회에 실린 자료입니다.
네.
미국에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 비성형 미용 시술인 보톡스 또 다른 신경조절제 그러니까 피부결 개선이나 주름 개선을 위한 여러 약물 사용이 전체적으로 무려 7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20살 미만의 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이 증가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9살 아래 연령에서 보톡스 시술 건수가 9%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면 성형 재건 수술 학회에 따르면요. 30살 미만 고객이 또 급증했다고 답한 성형외과 의사가 무려 75%였습니다.
7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예, 상당하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양의 기자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올릴 때요.
네.
얼굴 사진 올릴 때
네.
필터 쓰십니까?
아이,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맨 얼굴을 그냥 요즘에는 뭐 아예 필터가 들어간 카메라 앱으로도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름이나 잡티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뽀얗게 필터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얼굴형하고 또 이목구비까지 싹 바꿔주기도 하던데요.
굉장히 사용 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실물하고 사진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행하고 또 이 Z세대의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무관치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필터 사용이 대중화됐죠. Z세대들의 미용 성형이 많아졌죠. 또 시술이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네.
피부결이 좋아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가 인터뷰한 샌프란시스코 성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심하면 영화 속의 주인공의 그 코를 갖고 싶어서 코끝에 약물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 역시 이 Z세대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진 편집 앱 영향이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임상 미용 피부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네.
소셜미디어와 사진 편집 앱 사용 시간이
네.
미용 시술에 대한 욕구와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를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미용 시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부 노화가 30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30세 미만의 청년이 피부 노화도 오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닌가 보네요.
예, 외모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이랍니다. 전문 용어로 프리주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관련 학계에 따르면 이전에 그 밀레니얼 세대가 수정과 또 재건, 얼굴 재건 중심에서 시술을 했다면 Z세대는 예방 중심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피부 미용 피부과 쪽에 지난 2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하니까 누구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필요하니까 뭐 보톡스 한번 해보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요. 오젬픽 얼굴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젬픽이요?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예를 들면 오젬픽이라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네.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 약물에 의한 체중 감량 사례가 늘면서 오젬픽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 갑자기 살이 빠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살이 처지죠.
그죠. 늘어난 살이 참 보기가 싫습니다.
네.
체중 감량으로 갑자기 피부가 늘어지면서 목주름을 없애러 피부과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데요. 체중 감량 때문에 처지는 피부는 그냥 줄어들지가 않아서요.
네.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처지는 것만큼 잘라내서.
아이고.
어우.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이 있다고요?
예. 자,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 사실 Z세대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덜하죠. 회복 기간도 수술과 비교해서 훨씬 짧기 때문인데요.
네.
이 칼을 대지 않는 시술, 비수술, 네. 즉 주사기나 뭐 기계를 통한 미용 성형의 목적으로 이 얼굴 밸런싱, 얼굴 대칭이라는 유행에 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필러라든지 신경 조절제를 주입해서 얼굴이 좀 여기가 좌우 대칭이 안 맞네요. 또 대칭하게 맞추고 비율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Z세대의 피부 미용을 위한 성형의 배경과 흐름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런 미용 수술, 시술의 부작용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빨리, 너무 어릴 때 시술을 받게 되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을 제거하는 그 볼 지방 제거술의 경우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미리 없앨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하게 시술을 받을 때 오히려 얼굴의 균형을 깨뜨려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해도요. 미국에서는 뭐 보톡스, 필러, 그 밖에 레이저 치료, 뭐 고주파 너무 잘 알죠. 이런 곳에 드는 비용이 싸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미용 시술을 그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미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지고 멋지고 첫 순서로 미국의 Z세대 젊은층의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레나 고메즈 유명하죠. 미국의
네.
가수, 배우, 프로듀서로 유명한 30대 미국인 여성인데요. 이 고메즈 씨가 최근에 한 행사에서 했던 말이 기사로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예. 자, 셀레나 고메즈 씨가 아카데미 여성 오찬 행사의 연설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 자리에서요. 정신건강과 소외된 지역사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그 소외된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자원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자기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네.
바이폴라 디소더라고 하는데요. 이 양극성 장애는 감정과 에너지 수준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조증이 있고요. 극도로 낮아지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약물치료라든지 그 심리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셀레나 고메즈 씨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네. 고메즈 씨가 그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게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0년에 처음으로 진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네.
사실 고메즈 씨가 20대 초반부터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포함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답니다. 전문 정신건강시설에서 도움도 받았는데요. 그 치료 과정 중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네.
사실 진단 초기에는 본인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답니다.
그렇겠죠.
이후에 정신과 의사 지도로 약물 조정을 포함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나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혼자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도 도움을 좀 구해보십시오 라고 독려를 하는 등 정신건강에 관한 대화에 힘을 썼습니다.
네.
그런 노력의 하나인데요. 2020년에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기금재단 Rare Impact Fund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Rare Beauty의 판매 수익의 1%를 이 펀드에 기부하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또 교육, 알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요.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 또 이에 관한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특히나 조울증을 앓는 미국 성인이 310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성인 인구 10명 중에 1.5명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셀레나 고메즈 같은 유명인의 이런 행보, 특히 젊은 층에 좀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멋지고 마치고 겨울철에 여성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뭐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랜베리, 겨울 호박, 방울 양배추, 이런 음식들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네.
먼저 크랜베리는 비타민 C, 비타민 E, 구리 같은 영양소가 아주 많고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어서 대장균이 방광이나 요로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크랜베리 주스도 많지 않습니까? 주스로 마시든지 샐러드나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크랜베리가 북한 백두산에서 자란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럴까요?
네, 당들쭉이라고 예. 부른다더라고요.
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른 음식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 호박입니다. 식이섬유 많죠? 비타민, 베타카로틴 같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성이 또 임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또 있다는데요. 간단하게 뭐 호박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죽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방울 양배추입니다. 작은 이 양배추인데요.
네.
다른 그 십자화가 채소들처럼 식이섬유 많죠. 황산화제, 비타민 K,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 방울 양배추 염증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자, 특정 음식 외에 쉽게 접하는 음식이나 또 요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프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국물 요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프는 겨울철을 아주 편안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고기 국물, 뭐 크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을 기본으로 하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끓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특히 그 닭국물, 채소가 들어간 뜨거운 수프. 미국에서는 치킨 수프라고 하죠.
네.
예, 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냉장고에 뭐 혹시 요즘에는 좀 우유가 좀 보편화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면역력 높이는 데 좋고요. 질병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지방 우유나 탈지유를 마시는 걸 추천받습니다.
네.
끝으로 당근, 고구마, 뿌리 채소, 비타민 C, 비타민 A 풍부하고요. 달걀이나 생선도 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21일 자정을 넘긴 0시 39분께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20일 저녁 두 차례의 실패 끝에 같은 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초 이번 예산안 만료 시점은 21일 자정까지였으며 상원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셧다운 절차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며 자연재해 구호에 1000억 달러, 농업 지원에 100억 달러의 예산 사용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기했던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 달러 삭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자정을 넘겨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원이 예산안 투표에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외교장관들이 20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으며 양국이 민주적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한 동맹이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함께 영내 안보와 번영, 민주주의 원칙의 증진 등 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양국 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미한일 협력 성과가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앞서 지난 6일에도 통화를 갖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타이완에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원조법에 따라 타이완에 5억 7,130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방위 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 사용을 총괄할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대통령 사용 권한 절차를 통해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방위 지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의회 승인 없이 타이완의 방위 역량을 즉각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이후 타이완 해협에서 전투기 출격과 군함 배치 등 도발적 군사 훈련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 국적자 7명이 미국령 괌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괌 세관 검역국은 20일 이들 중국인들이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체포됐으며 이 중 최소 4명이 군사시설 근처에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사이판에서 배편으로 괌에 입국했다면서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괌에는 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10일 새로운 레이더를 이용한 주요 미사일 요격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괌 주변 16개 지역에 공군 및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조상진이었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